자, 로마에 살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할례와 성전 예배와 동물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는 정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을 가치가 있는가? 로마 교회의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갈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요지는 크게 둘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존재, 모든 제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모세의 율법보다도 그 언약보다도 모든 제사보다도 더 위대하다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더 큰 요지는 어떠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더 큰 요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졌다 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못했다고 하면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영의 눈이 뜨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9장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경고했고 10장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12장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했고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에서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은 이미 버린 바 되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시는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권면하고 촉구하고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이루어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면하고 촉구하고 경고해도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축도는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포괄적이라고 하는 축도입니다.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그 골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20절 끝을 보면 하나님이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을 보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골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무엇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머지는 다 수식어입니다. 20절 앞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고 2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기 원하시는지 밝힙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하고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바울 서신서에서 수없이 봤던 표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많은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많은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빠지지 않고 축복하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삼, 제사, 되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 이 평화, 화평, 평강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성경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The God of Shalom 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샬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말로는 평강, 때로는 평화, 때로는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평강과 화평과 평화 모두 합한 개념보다 더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단지 갈등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하고 complete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것, wholesome 한 것을 의미하고 건강한 것, healthy 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복된 것, well-being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릴 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진정한 심오한 평화, 화평, 평강,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물론이고 영어의 peace라는 단어도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 쓸 때 마지막에 peace 하지 않고 히브리어 말 자체를 사용합니다. 샬롬 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샬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샬롬의 의미하는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은 구원을 받을 때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네로 황제의 극악한 핍박하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떨고 있는 로마의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샬롬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에게 실제로 샬롬을 주실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식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에서 파손할 위기에 처해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음에서 파손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강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 뿐 아니라 이번에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수식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양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라고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실 뿐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선하신 사랑의 목자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영원한 언약과 권능의 하나님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실 것을 기원하는가? 21절을 보면 두 가지 축복을 기원합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합니다. NASB와 ESB 성경을 보면은 온전케 하사라는 표현 대신 갖추게 하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수리하게 하사, 온전케 하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선한 것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면은 뜻이 단순합니다. 첫째, 너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둘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남아있는 축도는 2000년 전 로마의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다시 말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슬프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은 모두가 환영하고 좋다 그러지만은 그들과 차별적으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대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세상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초조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경건하게 나가 자빠져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근심 걱정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바보라 그러고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고 얘기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은 그 다음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 배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주위에 수많은 폭풍을 보고 그리고 파도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배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면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수백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난데없이 홍해를 가르셔서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난데없이 바위를 치셔서 샘물을 솟구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체적인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로부터도 구원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용광로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진한 양떼로 이리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남을 재주가 없습니다. 자신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만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탕자 아들을 돌아올 것을 고대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즉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떠한 죄를 지었건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이 평강과 언약과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21절 끝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새해 내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그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며 그러므로써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